호세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인애입니다. 인애. 우리 지난주 세 가지가 없다 그랬죠? 진실이 없고 또 인애가 없고 지식이 없고.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로서 우리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담아낸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망할 때 인애가 없어서 망했다 이런 표현을 호세아서 6장에서도 하죠.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6장 넘어가 보십시다.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6장 6절은 여러분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은 너무너무 많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의무로 만나진 않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의무로만 만나진 않죠. 또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 아빠니까 너한테 책임을 다했으니까 이제 손 털고 끝이다. 이런 부모 자식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한테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위아이가 여자아이예요. 2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고 밑에는 이제 10대 후반에 이제 머스마가 하나 있어요. 이 막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늘 이제 집에 없죠. 항상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 또 부활절이고 해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가 너 보고 싶으니까 근황이 담긴 사진 하나만 좀 찍어서 카톡으로 좀 보내라.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먼저 제가 겸손하게 저의 오만 재롱과 표정의 동영상을 담아서 먼저 보냈어요. 뭐 별짓을 다 하면서. 그런데도 안 보내요. 그래서 2013년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진 하나만 보내라. 했더니 마지못해서 이 머리를 쑥밭을 만든 사진 하나를 카톡으로 쓱 웃으면서 보냈습니다. 그거 받아보고도 얼마나 좋은지. 언젠가 이런 그 문구 하나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엎드려 비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참 절절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성실하시고 늘 우리를 매달려서 비시는 것 같아요. 입장을 보면 도망가면 또 붙들어다 놓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 넘어진 자리에 같이 주저앉아 계시고 앉아서 또 기다려주시고.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절서부터 간단간단하게 한번 쭉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자, 여기에 보면 그냥 한글 성경에는 지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처럼 보여지는데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지식, 그 지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식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정확한 개념으로 경험이 녹아진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히브리 기자가 아주 잘 설명해 놨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앞으로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보게 되는 본문일 텐데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세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거기 보면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죠?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는 지식이란 그 지식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지식은 경험이 생략된 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매번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저런 미디어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 정말 좋다. 깨닫기도 해요. 감동도 받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분명히 뭐라 그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 지식을 얘기합니다. 즉 경험이 녹아진 지식.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산의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한다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경험이 없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많이 듣고 축적하고 인터넷만 열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살아내는가. 즉 그 말씀을 우리가 성찬식의 개념처럼 먹고 그게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세포로 입혀져서 삶 속에 그리스도화되고 있는가, 육화되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제사가 많고 예배가 많고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망하고 있어요. 왜? 종교의 그런 강화와 형태가 강조되고 열심을 주장할수록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6절, 내 백성이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십니다. 어, 그래? 나도 너희 잊겠다. 나도 너희 버리겠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서신서와 여러 율법서와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나 너 포기한다. 나 너 버리겠다. 이제 잊어버리겠다. 이런 묘사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그것이 궁극적인 멸망이나 궁극적인 끝장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반영적 묘사일 뿐이지 이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땅에다 묻어버리고 끝장을 내버리고 멸절시켜버리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절실한 마음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게 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즉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번영할수록 그 번영 속에는 잘못된 죄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73편에도 보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 찾기를 않겠지만은 어떤 묘사가 있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도 잘 죽어요. 그들은 소득도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눈도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쪄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배신적 삶이 깊숙이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이 세상 큰 흐름을 보면 과연 우리 육신적으로 번영하고 늘어나고 커지고 잘 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나 논리나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어떻게 잘 되기만 할까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았던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기 전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돼. 숫자도 늘어나고 사람도 많이 따라다니고 헌금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막죠. 거기는 네가 갈 길도 아니고 내가 네게 부탁한 길도 아니다.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할 때 들었나요? 환상이라는 비상한 수단을 겪고서야 그가 길을 돌이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이 봄바람처럼 잘 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세상은 움켜쥐고 빼앗고 쌓고 남 밟고 일어서서 승승장구한다 그러죠. 그것이 악의 구조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여러 비유 속에 한 겨자씨가 누룩처럼 큰 새가 깃들 정도로 풍성한 나뭇가지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 나온 비유가 아니에요. 뒤집어진 비유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인가를 반문하는 비유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귀한 인재를 키우자. 그 학교가 커져가요. 세월이 지나면 복도에 벌써 잿더리가 놓아지고 일반 학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덩치는 외형적으로 커갈수록 그 속에는 더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질을 지키면서 외형을 키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3.1교회 공동체가 항상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본질을 붙드는 작업에 착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커갈수록 그 본질은 자동적으로 흐려지기가 쉽게 돼 있어요. 원래의 정신이 퇴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소리치면서라도 꿈에도 있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3.1교회를 59년 전 이 땅에 설립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착념하는 경건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살았던 사회는 역시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뭐에 두었어요? 죄악에 두었도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악에 마음을 두었다고요. 뭐를 먹고? 그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직역을 하자면 이게 돌려서 번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죄 짓는 걸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런 제사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존재했어요. 지금도 가능하고. 아니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죄 짓는 것에 마음을 두었을까요? 자, 백성들은 죄를 지면 그 죄를 속한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뭘 드리게 되죠? 제물을 드리게 돼요. 그러므로서 죄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아, 나 뭐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이번 주간에 지었던 죄도 용서 안 받았어. 그리고 제물 드리고 나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악한 삶을 살아요. 제사장들이 그 맛을 드린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수록 먹을 게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는 거죠. 너무 두려웠어요, 이 본문이. 과연 교회 사람들이 꽉꽉 메어 터지는 것이 이게 건강한 현상만일까? 라는 조심스러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질수록 그 죄를 감추고 은닉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의 열심과 종교의 행위를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성이 우리 속에 감추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종교 행위가 더 강화돼요. 한국교회 이런 율법적 요소가 과연 없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하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 당시가 그랬어요. 그들이 죄악에 깊숙이 빠져들수록 종교는 더 번성을 했어요. 더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래서 레위기서 7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 모든 제물은 누가 가져다가 먹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가져다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짓고 와서 회개하고 종교 행위를 더 강화할수록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 무서운 현실이에요. 양태만 달랐지 오늘날 소위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런 가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나는 제사 싫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분향 싫다. 뭘 원한다? 인애와 지식을 원한다. 그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성, 교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3.1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부유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자기 의의를 강화시키고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계속 이슬비를 맞듯이 내 온 인격과 온 삶의 생명으로 젖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연이 만들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들고 나가서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깊은 그 인격적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뭘로 가능할까요? 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빌 하이벨즈가 20몇 년을 목회한 다음에 우리가 틀렸다라는 자기 고백서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20몇 년 동안 온 교인들을 돌렸어요. 계속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교인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전부 무지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떠먹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무서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빌 하벨즈가 그 시카고의 세계적인 교회 아닙니까? 온 한국 교회가 달려가서 벤치마킹 하기를 원했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틀렸다. 참 담임 목회자로서 하기 어려운 고백을 했죠. 몇 년 전에. 그리고 지금은 아주 근본적인 궤도 수정을 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숙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과 선교와 봉사와 열심이 나오도록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는 제사 원치 않는다. 수많은 예배 그 기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그 인애가 뭘까요? 그 인애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섞어지는 삶이 녹아진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한 사연을 갖고 있는가. 저는 그 고백이 우리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배부르지 않는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탐욕이 점점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들이 왜 이러한 죄악에 빠졌을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구조를. 이들은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눈처럼 펄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분밖에는 바라볼 공간이 없는 것을 그만큼 연습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철저히 그분만 바라고 그분만 따르고 살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죠.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계속 내렸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일상의 기적이 그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킬 것을 왜 명령했는가?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뿌리 깊게 형성해 놓은 우상 문화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기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복을 주는 신이었어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줍지 않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한 분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전부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로 묘사를 했는가 하면 음행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만 더 볼까요?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뭐를 빼앗느니라?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이 부분 설명하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 포도주가 나올 때는 항상 음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낭비한다는 뜻이거든요. 방탕의 정확한 정의는 뭐 도박하고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고 이런 걸 방탕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시간이 낭비되죠? 순종하지 않을 때 모든 나머지 시간은 낭비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시간만 정확한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방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술과 성령이 한 문장에 등장을 할까요? 여기도 음행, 포도주 같은 개념인데 왜 포도주가 등장할까요? 이들이 뭘 빼앗았어요? 마음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술은 우리 몸을 흘러서 타고 들어가면 우리의 이 컨트롤 타워인 중추신경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술 힘으로 행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술이 갖는 성경에 나오는 특징은 지배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술은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얌전하거나 멀쩡한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개가 돼요. 개가 됩니다. 왜? 술 때문에. 술이 어디를 지배했어요? 중추신경을 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술과 성령이 갖는 성격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이 건강에 나쁘거나 그런 개념 때문이 아니라 술은 우리를 지배하는 속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절 그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것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서 술 취하지 말랍니다. 맥주도 안 돼요. 맥주도 술이에요. 막걸리도 마찬가지예요. 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가운데도 속으로는 예,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술이라 그러면 요즘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 그게 문제라고요. 세상이 대세가 다 그런데, 자, 그럼 물어봅시다. 기독교인들은 대의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대세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대의, 대의. 맥주? 술입니다. 막걸리? 술입니다. 술이에요. 술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술을 잘못 가르쳤어요. 한국교회는 건덕과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같은 거 먹어서 되겠느냐? 쯧쯧. 이런 차원에서 술을 가르쳤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술을 금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 고백에 걸린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상 내 인생은 그분의 통치 아래만 둡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게 술 취하지 말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또 군에 가서 그런 유혹의 자리가 또 떠밀리는 자리가 있어요. 한 번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지도 마세요.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주도하느냐? 자, 성령님의 주도 아래 내 인생을 도와야 되는데 내 인생을 다른 것에 의존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바람이 났다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음행이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남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모든 행위는 다 음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저런 고리타분한 설교를 하냐? 예,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고리타분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지라도 이런 얘기는 제가 아주 자주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젊은이들 공동체 속에 특별히 우리 청년 크리스찬 속에 무너지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결혼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 너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신성한 가정의 가치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세속의 가치와 대세라는 명목으로 대세는 정대세가 대세지. 네? 그런 대세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4천만이 예스 해도 성경의 가치가 아니요 하면 아닌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음행의 죄에 빠지지 말고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 충만한 푸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가 무서울까요? 누가 총칼을 들고 덤벼드나요? 아니요, 그런 거 정말 무섭지 않아요. 그런 건 정말 무섭지 않고 두렵지도 않은데 죄가 무서워요. 하나님, 근데 이 죄는 내가 대항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성령님의 붙드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제압하시는 그 강력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 없이 저문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저문을 나서기 전 성령님께 강력히 붙잡혀 압도당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3.1교회가 뭐 이 세계에서 1등하는 교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준비하는, 예수 다시 오심을 긴박히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